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주의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곡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1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에서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저기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메어놓은 어린 당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당나귀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어오너라. 어찌하여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드릴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느 집 대문 가까운 길에 메어 있는 어린 당나귀를 발견했다. 제자들은 당나귀를 맨 줄을 풀었다. 이것을 보고 그곳에 서 있던 몇 사람이 물었다. 남의 당나귀를 풀어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두 제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당나귀를 예수께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제자들은 당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깔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잘라와서 그 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어라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 안팎을 두루 걸어다니시며 모든 것을 둘러보시다가 날이 저물자 열두 사도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다음 날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예수께서는 배가 많이 고프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행여나무의 열매라도 열려있나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찾을 수 없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의 지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들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일어나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절히 구하여라. 기도드린 뒤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먼저 대답하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요한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는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하 제2장.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후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길르앗을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을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네르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어느 날 레르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도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 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은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한 걸음씩 인도해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한 걸음씩 인도해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한 걸음씩 인도해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한 걸음씩 인도해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한 걸음씩 인도해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나 매일 주님을 따라 살리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드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거둔 것과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드는 사람에게나 그 문명권에 들지 못하는 미개인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애타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형편과 자세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은사로나 교훈으로 견고케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도 신앙적 힘을 얻고자 하는 나눔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면서도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서로의 안위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면서도 인류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은 같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귀중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첫째로 꼽는 감사의 조건을 보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서든지 바울은 먼저 감사를 찾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결코 한 사람이라도 불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우들, 아직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부터 하나님과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감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서만 감사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감사를 갖지 못합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감사의 기준을 신앙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했다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를 찾아 감사를 챙겨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보이는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 두 번씩이나 안에서, 안에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고백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구원과 보호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특히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만 이 표현이 무려 30회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두 곳만을 인용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간 중략을 알고 읽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 십자가의 희생, 3일 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역사가 바로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여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에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실 때 늘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라고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길을 찾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3절에 그리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불만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했다면 거절되어도 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길이 막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주고자 하는 삶으로 접근합니다.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챙기는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이후의 삶이었고 오늘 본문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렇게 단순히 주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인하여 격려를 나누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교제의 기본이고 어떤 사람도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요 격려와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의 고백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힘있게 했다는 격려를 모일 때마다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그러고도 빚진 자로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진 자요.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빚진 자요. 텅 빈 우리 심령에 오셔서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성령의 빚진 자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네 종류의 사람을 자신의 채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다 내가 빚진 자라는 표현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은 대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은 바울 사도처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감사한 것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빚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표현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이죠. 바울은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모든 인종에게 필요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빚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는 큰 소리 칠 수도 없습니다. 빚진 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데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True.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늘나라가 있으며 죽음 후에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은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나 우박 등이 갑자기 와서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는 날은 보장은 없지만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가 머지않아 수확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믿음만 있었지 순종이 없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를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룬 많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왜냐고 묻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가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물에 7번 몸을 잠그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그 마음을 받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의 나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간수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간수는 믿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사도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준 것은 자기의 잘못을 유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